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축복된 주말 아침을 기도로 깨우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 사랑의 손으로 붙드시고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축복된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하는 여러분 가운데 넘치도록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46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세상에 힘 가진 존재들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세상에 힘 가진 자들의 힘은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뉴스가 권력자나 재벌들에게 집중되는 이유는 그들이 세상적인 힘을 가졌기 때문이고 사람들이 그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이유는 그들의 손에 역사가 결정되고 자기들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람들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당장 자신들에게 현실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이 세상에 힘 가진 자들을 두려워하고 은근히 눈치 보게 되기 쉽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나 돈 가진 사람들은 뭐든지 뭐 척척 해내는 것 같고 그들이 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하지 않으면 우리가 도태되고 망할 것 같은 불안감도 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코 세상의 힘 가진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가르칩니다. 예레미야서 전반부는 이 패역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계 회초리를 들어서 연단시키는 것을 예언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가는 아주 매서운 징계였습니다. 유다를 무너뜨리고 핍박한 주변 강대국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징계 회초리가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이 징계였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징계 회초리를 거두고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징계받는 동안에 너무 고통과 공포가 컸던 까닭에 징계 회초리로 쓰임받았던 주변 강대국들에 대한 두려움을 유다 백성들이 떨쳐내지를 못했어요. 이제는 회복의 시즌이 왔는데도 징계 회초리로 사용받았던 주변 강대국들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포함한 예레미야서 46장부터 51장까지는 이 유다 주변의 열강들의 이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의 본문은 애굽의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25절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여기서 노는 애굽을 대표하는 도시이고 바로는 애굽의 왕을 말합니다. 노와 바로를 벌하겠다. 이것은 애굽을 멸망시키겠다는 거죠. 그리고 애굽의 신들을 벌하실 것이고 애굽을 의지하는 사람들까지 다 멸망시키겠다고 합니다. 예레미야서 후반부부터 애굽에 대한 심판 예언이 이스라엘 주변의 아홉 개 강대국들 가운데 가장 먼저 언급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 백성들이 그 옛날 출애굽할 때부터 애굽의 파워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 때부터 500년 가까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강대국이 애굽이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출애굽 때 하기 전에 애굽에서 워낙 고생을 해갖고 솔로몬 때부터는 아예 친애굽 정책을 펴가지고 애굽의 공주랑 혼인도 하고 그러면서 애굽에 많은 것들을 들여왔어요. 그럴만도 했습니다. 애굽은 참으로 오랜 세월 당시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세계 최강의 문명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 때부터도 애굽의 전차와 말들을 계속 들여와가지고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강화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왕국 안에는 끊임없이 어떻게든 애굽과 선을 대가지고 좀 출세 보겠다는 친애굽파들의 세력이 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을 때릴 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한테 전화 걸어볼까? 애굽에 야, 너 그 강한 선이 있잖아. 그 선을 좀 당겨봐. 선을 좀 대봐. 자꾸 애굽의 힘을 끌어들여서 이 위기를 탈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위기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탈출하려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솔로몬 때부터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애굽에서 말들과 전차들 끌어오지 마라. 이스라엘은 애굽이 아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야 되는데 세상적인 힘을 의지해서 풀 수가 없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일이 갈수록 엉키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토록 믿고 의지하던 애굽 자체를 무너뜨려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의 도움을 청하러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영적인 레슨을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31장 1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던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우리 인생에서 위기가 오면 습관적으로 의지하는 애굽 같은 존재가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재산이나 인맥도 애굽일 수가 있죠. 우리가 힘든 일만 생기면 전화하는 사람.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는데 애굽은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힘입니다. 애굽은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기도하는 것보다 빨리 애굽에게 달려가서 기대는 게 더 현실적이고 더 빠른 해답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결정적일 때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애굽은 결정적일 때 다 발을 빼버렸습니다. 비겁했습니다. 애굽은 우리를 실망시킬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닥친 위기를 제대로 타게 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 애굽으로 허둥지둥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상 숭배를 싫어하십니까? 우상을 사람들이 추상적인 개념으로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정말 힘들 때 하나님처럼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기도를 우상에게 바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상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보면은 애굽으로 달려가지 말라고 하시면서 애굽으로 달려가는 사람은 여호와를 구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양립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믿고 사는 사람은 애굽에게로 달려가지 않는데 애굽에게로 달려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진짜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위기의 때에 누구를 붙잡고 있느냐 이것이 진짜 우리의 믿음입니다. 26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을 멸망시키는 도구로 신흥 강대국 바벨론을 일으키십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바벨론의 영민한 군주가 일어나서 무적으로 평가받던 애굽의 군대를 무너뜨립니다. 사실 이 본문 바로 전 본문인 예레미야서 46장 전반부에서는 애굽이 갈그미스 전투라는 큰 전쟁에서 신흥 제국 바벨론과 격돌해서 패배하는 것을 예언합니다. 이 갈그미스 전투는 당시 고대 근동 세계의 힘의 판도를 바꾸는 엄청난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의 패배함으로 인해서 애굽의 위상은 땅에 떨어지게 되고 그때부터 바벨론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왕국은 결국은 바벨론의 손에 멸망당하게 되죠.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애굽과 바벨론의 전쟁이었는데 실제 이 모든 것을 주도하신 이는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26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겼다고 하십니다. 이 말은 바벨론이 애굽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잘나서라기보다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손에 애굽에게 주셨던 권세를 옮겨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와 제국과 민족 위에 계십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권세도 어떤 정부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잠시도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교만을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바벨론의 자만도 경계하십니다. 너희들의 애굽에 대한 승리가 단순히 군사적인 우위로 설명될 수 없다고 분명히 하심으로써 바벨론 또한 교만해서 애굽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경계시키셨습니다. 애굽과 바벨론 같은 강대국들은 코할 만한 작은 나라 유다를 우습게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강대국들을 우습게 보십니다. 강대국들이 우리 눈에 보기에 대단하지 하나님 앞에서는 허무하게 무너지는 아침 안개와도 같습니다. 그건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한참 무역전쟁 벌이고 있는 미국이나 중국 같은 슈퍼파워들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15세기 때 스페인이 세계를 제패했었고 17세기, 18세기엔 영국이 세계를 제패했고 19세기에 미국이 세계를 제패했고 계속 세계를 제패하는 강자들은 바뀌었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영의 눈으로 세상 뉴스를 읽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27절, 28절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애굽과 바벨론을 다루고 바로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중심으로 다루시고 계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이나 바벨론의 흥망성쇠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면 이스라엘의 회복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계셨던 것이 아니고 주변 강대국들이 멸망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정지작업임을 여기서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 당시 세계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던 기라성 같은 이 강대국들의 역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너무나 작은 나라 이스라엘,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구속 역사를 준비하는 배경 작업에 불과합니다. 이 사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주변의 어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놀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국의 역사는 천국의 역사를 준비하는 배경작업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교회를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준비하십니다.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중심으로 역사를 운영해 주십니다. 역사의 중심축은 눈에 보이는 그런 강대국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인공이에요. 옛날에 이 얘기 한번 한 것 같은데 국민 드라마 대장금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실제로 따지면은 그 조선시대 궁궐에서 은연은 그 의관도 아니고 은연은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 근데 실제 드라마에서는 은여 장금이가 주인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엑스트라예요. 심지어는 왕이나 중전마마나 영의정 좌의정도 다 엑스트라예요. 제가 대장금에서 중전마마 역을 했던 분을 일본에서 우리 전도 집회 때 만나서 큰 테이블에서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카메라 돌 때만 중전마마죠. 카메라 꺼지면 전부 다 대장금 이영애 씨 중심으로 모든 좋은 밥과 스태프들과 뭐 이런 양산 이런 거 다 글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드라마에도 보면은 모든 스토리가 장금이를 중심으로 전개되지 않습니까? 영의 역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콩알만한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 역사에는 이스라엘이 중심이에요. 유다가 중심이에요. 주변 모든 강대국들이 그걸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이 그렇게 놀라운 특권입니다. 여러분이 큰 회사에 직원으로 출근해서 몇만 명 되는 큰 회사에 여러분이 제일 보잘것없는 존재 같죠? 아니에요. 실은 사장이고 회장이고 다 여러분을 위해서 세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과정이에요. 이 사실을 알면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하고 황송하고 자존감도 높아지고 세상에서 살 때 그렇게 기죽지 않을까요? 여러분,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중심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중심이에요.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귀하게 여겨주십니까?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종 야곱아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주일 설교에서 야곱 인생 다루고 있어서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야곱이 어떤 인물인지. 이스라엘을 의인화시켜서 부르려면 좀 멋있게 내 종 여호수아야, 뭐 내 종 뭐 이렇게 뭐 모세야 이렇게 멋있게 불러야 될 텐데, 야곱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하필이면 그 많은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서도 왜 야곱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거짓말 잘하고 속이기 잘한. 그런데 여기서는 양호한 거, 이사야서에 가보면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러면서 너는 그냥 꿈틀거리기만 하는 존재일 거란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아신다는 얘기.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면목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못하겠다. 면목이 없긴 뭘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야곱인 걸 다 알고 계신데 좀 더 잘해서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지 말아야지 뭐 이런 이상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넉넉함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진실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것뿐이죠. 27절,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 모든 걸 잃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절망은 아닙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징계 회초리를 맞고 나라가 멸망되었다가 다시 회복되는 엄청난 소용돌이를 겪게 될 것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얼마나 그냥 놀랄 일들이 많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니까 패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폭풍속을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지나가는 것이 푸르른 초장으로 간다 할지라도 혼자 가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진짜 그렇습니다. 유다를 침공했던 무적의 바벨론, 애굽, 아수르 다 멸망했지만 유다는 기적같이 살아남아요. 다시 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면 산에서 호랑이 뭐 이런 맹수들은 아주 영원 불변했고 고라니 사슴 이런 것들은 다 멸종했을 텐데 지금도 우리나라 산에 가보면 고라니 사슴 멧돼지들은 엄청 뛰어다니는데 호랑이는 없어요. 호랑이 같은 강대국들은 다 없어졌는데 하나님이 유다는 살려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죽이시지는 않으십니다. 적은 어둠의 권세는 멸망시키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징계하실 뿐이에요. 그래서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시지만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고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합니다. 시련의 광야를 지나긴 하는데 광야에서도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사업이 망했어도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 시련의 광야를 지나고 계신 분들은 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이 주는 샬롬입니다. 연단의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회복의 날이 온다고 합니다. 그 회복의 날은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입니다. 지금은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지만 우리는 언젠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현재 속에서도 이 회복된 미래를 의심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강한 적들에게 둘러싸여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결코 기죽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관심은 강하고 위대한 세상적인 존재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서지고 멸망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을 주님의 손을 잡고 통과하며 회복되는 유다처럼 우리도 어렵고 힘든 시즌을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일어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